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와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응웬 푸트롱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롱 서기장은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미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년 전 국교를 정상화한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두 지도자들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인권, 양국 간 안보 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한 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협상 대표들은 당초 6월 말까지 이란의 핵 활동을 규제하고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했었지만 시한을 넘긴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막바지 협상에서는 여전히 서방의 제재 해제 시기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2일 아직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종착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90% 이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현안들도 며칠 안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축제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3일 한국 남부도시 광주에서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17세 이상 28세 이하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와 문화로 하나가 되는 이번 대회의 구호는 창조의 빛, 미래의 빛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개막식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장현 광주시장 겸 대회 조직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구조대가 전날 중부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내부에서 3일 시신 5구를 추가로 인양해 전체 사망자 규모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양경비대 측은 사고가 난 여객선에 모두 187명이 탑승해 있었다며 이 가운데 45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구조돼 실종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발표가 있은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5구의 시신이 더 발견됨에 따라 당초 여객선 전체 탑승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선 전복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해양경비대 지휘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객선 짐칸에 실렸던 수화물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선박은 당시 무거운 건설 자재와 쌀 포대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일주에 나선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2가 3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출신 조종사인 안드레 보스버그는 이날 7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오전 6시 하와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보스버그는 태평양을 아무런 급이 없이 닷새간 단독 비행에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수도 남부 마을이 3일 폭탄 공격을 받아 8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마다인 마을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그다드 동부의 도로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함경북도 지방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 배치해 최첨단 타격수단과 핵개발로 대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임산부들을 위해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보낸 게 200만 포가 임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반발해 최첨단 타격수단 개발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직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논설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비해 최첨단 타격수단 개발 완성과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주시하면서 북한식의 최첨단 타격수단들을 개발 완성하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과 한국의 주변국 간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고 군사적 위험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의 핵 전초기지로 변한 한국은 주변국의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한 두 나라 사이에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과 협의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을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첨단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군사연구단체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사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개발을 강조한 것은 사드를 배치해도 자신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을 한국 내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무용론을 일으켜서 사드를 못 들여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들여오면 반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남남 갈등 유발용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무용론이 확산되면 결국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라는 중국 측의 의심을 키워 북한으로선 한중 갈등까지 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북핵 전문가는 북한이 사드에 맞설 최첨단 타격수단으로 얼마 전 사출시험 장면을 공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꼽았습니다. 이 전문가는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 찬반 논란 속에 미한 두 나라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드 배치 저지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SLBM 능력의 향상된 모습을 잇따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남측이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비난한 데 대해 한국사회 내부에 간섭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내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이 부당하게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한국이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별을 잃고 행동한다면 불벼락으로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조사 결과를 일본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일본 정부는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1년으로 잡았지만 북한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의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당장은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과의 남은 대화의 창마저 닫히고 북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지 않도록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재조사 결과 통보 기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재조사 통보 기한을 1년 정도로 말해왔지만 확정적으로 1년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한을 7월 4일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1년 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게 사실이지만 북일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일 정부 간 비공식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0일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조사 결과를 7월 4일 이전에 성실히 통보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은 통보 기한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북한 측이 7월 4일 이후에도 재조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납북자들의 구체적인 생존 정보를 하루속히 통보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 중의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에게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2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라즐로 퇴계수 부위원장과 현지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한국 내 탈북자와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해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열린 행사가 어떤 목적으로 열렸고 어떤 분들이 연사로 참석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행사는 유럽의회의 EPP 정당그룹하고 그리고 유럽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 행사였고요. 제목으로는 북한 인권 한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 한국에서 브뤼셀로 온 저희들 즉 김영환 NK네트 연구원과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부원장이신 부위원장이시죠. 투케스 의원이 개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습니까?
예,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가지고 북한 당국에게 해명과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폐쇄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죠. 서림천 구역, 혁명화 구역입니다. 이 서림천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북한 당국이 말해줘야 되고 또 북한과 외교적인 인권 관계를 가지고 있는 EU 국가들이 이 답변을 얻어내는 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정광일 대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본인이 겪었던 처참한 상태 그리고 북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강제구금 체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김영환 연구위원님은 그간 15년, 2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저희 북한인권 운동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사회, 북한 체제의 변화 상황 그리고 인권 상황의 변화의 모습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또 다른 북한 인권 유린의 유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테케스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테케스 의원님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유럽의회가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분은 현재 헝가리 의원이지만 과거엔 루마니아에 계셨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역할을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포 앞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독재 정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침묵의 벽을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전 세계가 독재 체제의 종말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청중들은 유럽의회에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보좌관들 그리고 외교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하는 연구소 연구위원들 학생 등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특히 저희 모든 그 발표를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특히나 이제 김영환 연구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북한의 변화상 그리고 인권 유린의 유형 그리고 새로이 대두되는 북한 사회의 문제점 등을 들으면서 한 150명 이상이 되어 보이는 청중들이 정말 그 집중력 있게 우리의 발표를 듣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는 어떤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언론사들도 취재를 하고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 경제 사태 때문에 쪽으로 네.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내에 중요한 언론들은 몇 차례 저희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네, 청중들은 특히 어떤 점에 관심을 나타내던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권 정책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과연 미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네, 이번에 브뤼셀을 방문한 길에 유럽의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보셨나요?
네, 관계자분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유럽 관계자들은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유럽의회는 아무래도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인권의 선진국의 상황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다양한 대화의 통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북한을
아주 보편적인 국제적인 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전략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동의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브뤼셀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을 여행하시면서 그 유럽 일반인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반인들은 글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북한 인권이 북한 정권에 괴상한 그런 정책이 인해서 벌어졌다, 그냥 약간의 웃음거리 정도였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의 의식을 점차 널리 확대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모임은 어떤 특정 안건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간담회 형식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행사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다양한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저희하고 만났던 분들이 실제로 북한 인권에 점차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신다면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인 그런 북한 인권 개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봅니다.
네. 이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간 우리가 북한을 이제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접근하고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의 결과 권고안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가능한 한 더 많이 열어주고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북한 일반인들에게 또는 북한 고위 관료들에게 인권의식, 인권의 바람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지속적으로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중 선전활동,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유럽 사회가 지금 북한 인권 이슈에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그런 방문을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럽 사회와 유럽 정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의 의식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회나 유럽시민사회들을 대상으로 대중활동들을 많이 펼쳐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난 2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간담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한국군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단순히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특보는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보보호 암호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한 능동적인 방어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미국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후 반격을 넘어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전에 공격할 수 있다는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가운데 추가로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된 조셉 스녹 병장인데요. 오는 6일 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6.25 한국전쟁에서 실종됐던 조셉 스녹 병장의 신원이 확인돼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스녹 병장의 유해가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북한 측으로부터 인도받은 208개 상자에 담긴 유해들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들 상자 안에 든 400구 이상의 유해에 대해 유전자 감식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료 확보와 감식 기술의 발달로 신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미군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녹 병장이 미 육군 제7보병사단 31연대 박격포 중대 소속으로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군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 대규모의 중공군 병력에 포위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돼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병사가 1,070명에 달합니다. 미 국방부는 스녹 병장이 전쟁 당시 중공군에 체포돼 영양실조와 부상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53년 포로교환 때 돌아온 미군 병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녹 병장은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출신으로 실종 당시 21살이었습니다. 스녹 병장이 거의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지만 그의 귀환을 고대하던 부모와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지역 언론은 이를 직계가족 가운데 여동생 바브라 카프 씨만 생존해 있다면서 그녀의 딸을 인용해 가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조카인 린다 피니시는 수십 년 만에 외삼촌이 돌아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명의 친인척이 오는 6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될 안장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녹 병장의 이야기는 지난 1993년 펜실베니아주 지역 언론인 밸리 뉴스 디스패치가 전쟁 당시 스녹 병장과 함께 싸웠던 쌍둥이 형제 존 스녹 씨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존 스녹 씨는 전쟁 당시 중공군이 장악한 고지로 진격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조셉이 위로 오르다 큰 부상을 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신은 눈이 덮인 능선을 그대로 오르면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며 조셉을 말렸지만 조셉은 이를 따르다가 적의 총탄에 맞았다는 겁니다. 존 씨는 하지만 자신이 응급치료 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 쌍둥이 형제인 조셉이 없어졌다며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1982년 이후 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 2일 현재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가 7,84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임산부들을 위해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메주 콩 40톤도 선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민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임산부를 위해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미량 영양소 200만 포를 지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량 영양소 200만 포가 최근 북한 남포항을 통해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 진료소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낸 게 200만 포가 임신부에게 가는 겁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밥이나 다른 음식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거예요.
스프링클스는 미량의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밀항영양소는 7,500여 명의 임산부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9개월 동안 하루 한 포씩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리치 대표는 말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조만간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스프링클스도 보낼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최근 스프링클스 외에 매주 콩 40톤도 선적했습니다. 이 콩은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된 뒤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으로 보내져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됩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서는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10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판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명한 여덕의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남아주신...
매주 화요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 집회가 열립니다. 화요 집회는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속칭 올인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일명 한변이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어왔고요. 올해 4월부터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에게 들어보시죠.
인권은 인류 보호편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11년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외면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뉴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 씨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로 지금 오늘도 두 명의 여성이 왔습니다. 여섯 번의 강제 북송을 당했던 여성과 또는 최근에 지금 김정은 정권 하에서 살다가 온 여성이 있는데 너무 굶주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탈북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 하나 못 만든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몸과 마음 이런 뜻들이 다 모여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북한 인권법 더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1호 여성 박사인 북한음식문화연구원 이혜란 박사는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반기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97년도에 탈북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왔을 때보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 통일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정말 우리의 반쪽, 우리 형제, 동포, 이게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번영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화요 집회에 모인 올인모 회원들은 북한 인권의 개선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라는 데 공감하고 최근 유엔 인권사무소의 개설 등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아직 크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올인모 회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제 UN OHCHR의 자료들을 접수하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단체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2만 8천 3만 명의 이 탈북자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그 자기들의 인권 침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토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COI 현장 사무소가 개설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극적인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북한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 정권이 이제 서울에서 유엔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주 긴장할 것 같고요. 이런 그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지만 역사나 국제사회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오림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주도로 열리고 있는 화요 집회에는 그동안 2005년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조명철 의원, 이정훈 인권대사, 김영호 전 인권대사, 김서구 통일준비위원을 위시해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해왔고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모여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관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집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과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 등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모임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오린모와 한변의 화요 집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광화문에서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5일 나라의 명운을 건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에 순립한 무장 조직 ISIL의 고대 유적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부도 사태를 맡고 있는 그리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중요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죠.
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는데요. 구제금융과 긴축 조치에 대한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리스 좌파 정부가 결국 국민 투표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5일 국민들에게 국제 채권단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또 투표는 왜 하는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가 꾼 돈을 갚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15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걸 갚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체 혹은 체납으로 분류되지만 용어만 다를 뿐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국민투표는 왜 하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채권단이 돈을 더 빌려주는 대신 연금을 삭감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강경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제금융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거세니까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협상안 수용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국민의 선택으로 넘긴 건데요. 결국 치프라스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의 견해와 바람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른바 포퓰리즘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5일에 투표소로 향하게 될 그리스 국민들,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찬반론이 팽팽한데요. 그래도 국민투표를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구제금융안에 찬성한다는 쪽이 반대 의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알코의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요, 정확히 찬성 44.8%, 반대 43.4%가 나왔습니다. 또 11.8%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또 유로화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4%, 반면 그리스의 옛날 통화인 드라크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네, 찬성이 소폭 앞서는데 역전이 시작된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돈을 꽂은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IMF는 그리스의 금융안정을 위해선 여전히 추가 자금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앞으로 3년간 500억 유로 수준으로 잡고 있고요. 이 중 360억 유로는 유럽연합 EU가 나머지는 IMF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 사태 극복을 위해선 채무 탕감도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의 현 집권당 정당인 시라자가 충분한 개혁 조치를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막판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지금 이란을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일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핵활동을 공평하게 사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다른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핵주권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알리 상카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도 이날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과 만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 사찰 결과 이란의 활동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었다. 또 이란은 언제나 NPT 가입국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선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여전히 핵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30일이 타결 마감 시한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양측 합의에 따라 오는 7일로 그 마감 시한을 미룬 상태인데요.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이 91% 정도 진행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협상 당사자들이 마침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안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극적인 돌파구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중한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영국의 핵협상 대표인 필립 하몬드 외무장관이 대표적인데요. 아직 타결의 순간에 이르지 못했고 협상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다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를 2일 오후 늦게 했습니다. 그만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협상 진전을 알리면서도 아직 최종 목적지엔 도달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의 큰 줄기를 보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서방은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게 골자인데요. 그리고 막판의 최대 쟁점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IAEA 사찰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이란은 지금 핵시설 외에 군사시설과 연구진에 대한 IAEA 사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서방 측은 이란 군사시설이야말로 핵무기 제조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곳이기 때문에 IAEA가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서방 측은 이란이 의무 이행하는 사항을 보고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다시 제재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협상 타결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제재가 모두 그리고 영구히 풀려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의 지침이어서 핵협상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 알아보죠. 증권 시세가 폭락했다는 보도가 각 언론의 경제 면을 장식하고 있네요.
네, 속보가 속속 나올 정도로 중국 증시의 낙폭이 큰데요. 돈의 회수나 지급을 확인하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식 증서나 채권 등으로 나눠집니다. 개인이 이걸 소유하면 기업의 자산 혹은 이익 분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 증세 지세, 그러니까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세계 금융시장에 따르면요, 전날 기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달 12일 기록한 연고점,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높았던 수치와 비교해서 무려 24%나 떨어졌습니다.
네, 말이 24%지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주간 줄어든 상하이 증시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규모가 짐작되실 텐데요. 중국 당국이 전날 긴급 부양책을 썼는데도 상하이 지수가 4천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창 높을 때는 5천선을 훌쩍 넘었었는데요. 그만큼 중국 증시가 올해 고공행진을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동안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진 데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강세 흐름을 탔던 겁니다.
언제쯤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건가요?
지난달 중반부터인데요. 이후 하루에 3% 넘게 급락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다시 말해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에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 분위기는 이달 들어서까지 반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겠군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스나 푸에트리코의 부채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들은 중국을 경계 대상 최우선 최상위 국가로 꼽고 있다, 외신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력 투자 회사들도 매일 중국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요동치는 중국 주식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큰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증시에는 개인 투자가 더 많은데요. 이렇게 시장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손을 빼는 투자가 더 많고요. 또 당연히 이런 추세는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죠.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또다시 도를 넘는 행동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대 문화유산을 파괴했다고요?
네, 무려 2000년이나 된 사자상을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리아 팔미라 고대 유적지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이슬람교 이전에 숭배되던 아랍 여신 알라세 이름을 딴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크기도 상당합니다. 높이가 3m, 그리고 무게가 15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파괴된 팔미라 고대 유적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는 게 현재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왜 ISIL이 이렇게 문화유산까지 부수는 걸까요?
네,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이런 조각상이나 유적이 아무리 그 유서가 깊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장악지역에서 많은 유물을 파괴해왔고요. 또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앞서 언급드린 사자상 주변에 금속판과 모래주머니를 둘러놨다고 하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ISIL은 팔미라에서 최근 고대묘지 몇 군데를 파괴했고요. 이 일에는 팔미라에서 가져온 조각상을 부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2월 타이완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장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고기가 타이완의 한 고가도로에 돌진해 부딪치면서 하천으로 추락했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58명 가운데 43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 기장이 멀쩡한 엔진을 실수로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엔진 가운데 문제가 생긴 엔진은 끄지 않고 멀쩡한 엔진을 2분 정도 꺼서 항공기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초에는 기장이 한쪽 엔진만으로 도심 인구 밀접 지역이 아닌 하천으로 항공기를 몰아서 피해가 줄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기장이 동료 조종사에게 엔진을 켜라고 여러 번 외치다가 사고 8초 전에야 잘못을 알아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문제의 기장이 사고 6달 전 실시한 모의 비행시험에서도 탈락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륙 시 갑자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상 상황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에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7도입니다.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해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7도입니다. 개성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4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17도 예상됩니다. 해산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20도 예상됩니다. 원산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뉴스 전해드립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와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응웬 푸트롱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롱 서기장은 베트남 전쟁 종전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미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두 지도자들이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와 인권, 양국 간 안보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한 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협상 대표들은 당초 6월 말까지 이란의 핵활동을 규제하고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했었지만 시한을 넘긴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막바지 협상에서는 여전히 서방의 제재 해제 시기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 허용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2일 아직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종착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90% 이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현안들도 며칠 안에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대축제인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3일 한국 남부 도시 광주에서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17세 이상 28세 이하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와 문화로 하나가 되는 이번 대회의 구호는 창조의 빛, 미래의 빛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를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구조대가 전날 중부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내부에서 3일 시신 5구를 추가로 인양해 전체 사망자 규모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양경비대 측은 사고가 난 여객선에 모두 187명이 탑승해 있었다며 이 가운데 45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구조돼 실종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발표가 있은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5구의 시신이 더 발견됨에 따라 당초 여객선 전체 탑승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선 전복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해안경비대 지휘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객선 침칸에 실렸던 수화물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선박은 당시 무거운 건설 자재와 쌀포대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일주에 나선 태양광 비행기 솔라임펄스2가 3일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출신 조종사인 안드레 보스버그는 이날 7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오전 6시 하와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보스버그는 태평양을 아무런 급이 없이 닷새간 단독 비행에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솔라임펄스 2호기는 미 본토와 유럽을 거쳐 출발지는 중동 아부다비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수도 남부 마을이 3일 폭탄 공격을 받아 8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마다인 마을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수년째 종파적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으나 함경북도 지방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